어떤 꼬마가 떡국을 놓고 아마 식사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기도한다고 폼을 한참 잡고 있더니 눈을 뜨고는 할머니에게 묻더랍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거 이름이 뭐야? 그래서 떡국이다. 그랬더니 이놈이 다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꼬마가 기도 잘하는 게 어떤 점에서 이 꼬마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거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는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주셨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떡국이란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떡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주 떡국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가 그래도 이게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를 알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아이 잘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 많은 사람은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왜 이런 버릇이 있는가 하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를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기도할 때요,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천지신명이든지 옥황상제든지 영왕이든지 산신령이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깐누묵과 아무라도 내 기도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고 내 정성만 드리면 그 기도를 누가 듣는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내 기도를 듣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얘기만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많은 기도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그 기도를 듣는 그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기도는 참 잘못이 많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조상들이 산에 가서 빌고 바닷가 가서 빌고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듯이 그저 열심만 다하면 되는 거라고 혹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 기도에 관한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런 기도 어떤가 한번 보세요.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가는데 아버지만 축 자고 교회 얼씬도 안 하고 집에서 믿는 티도 못 내게 하다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자녀들이 어찌나 반갑든지 아침에 밥 먹으면서 오늘 기도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 눈 감아버렸어요. 아버지가 감아보니까 기도하는 걸 본 적도 없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딱 다섯 글자로 끝냈습니다. 예수님 만세! 그러면 기도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전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옆집에 모처럼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구역 예배드리는데 아버지 잘돼서 오늘 아버지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기도 끝!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끝내면 다른 겁니다. 그거보다 약간 더 험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기도시켰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난 기도 다 끝났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래서 또 합니다. 또 한참 하다가 나는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쉬었다가 또 계속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눈을 떠서야 끝이 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압니까? 기도를 어떻게 끝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기도가 끝나는데, 이걸 모르니 내 딴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까 다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래서 기도가 상당히 길어졌죠. 나중에서야 옆에 있던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더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해, 그렇게 기도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형식이 틀렸고 이거 뭐 도대체 철딱선이 없는 기도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 안 된다 이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형식도 안 맞고 이것저것 다 안 맞는 그런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왜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고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시절의 기도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저 출발점일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점점 기도도 성숙된 모습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알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철없는 기도 수준에서 자라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성경에서 여러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점점 더 수준 높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성숙된 자녀가 해야 될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1번 타자로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정말 악하다고 소문난 이 아합 왕이 이웃나라의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겁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아니 왕이 될 사람이고 왕자니까 최소한 들어 급은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급을 맞추느라고 이웃나라 공주를 데려온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랬다가 낭패를 본 설레가 있잖아요. 솔로몬이요. 이웃나라 공주들을 많이 데려왔다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거기에서 이 아합 왕이 이웃나라 이세벨을 데려와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돈과 이스라엘이 단단하게 사돈 관계로 맺어져서 잘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에서 득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득세하게 됐던지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웠던 그 여로보암 시절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은 우리식 표현을 빌리면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다 이미 내려가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땅에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조금 더 흐른 후에 아합이 이세벨까지 끌어들여서 온통 바알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이 부부신을 섬기는 이런 판국이 됐고 또 이세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사라질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때에 참 홀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온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엘리야는 혼자서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싸웠던, 참 고독하게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3년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 기근이 엘리야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녔겠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3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 나라의 이 가뭄은 나 때문이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생긴 가뭄입니다.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나하고 내기를 합시다. 그래서 당신이 섬기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 당신 부인 이세벨이 섬기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으세요. 나하고 내기 한판 합시다. 850대 1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눈치가 빨랐는지 아세라 선지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대 엘리야 혼자서 대결을 벌인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아침부터 제단을 쌓아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붙으면 이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저녁 때까지 내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긁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때쯤 돼서 엘리야의 차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서 불이 잘 붙도록 해야 됩니까? 불이 잘 안 붙도록 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참 이상하죠. 불이 잘 붙지 않도록 장치를 합니다. 여러분, 제단에 불이 잘 붙으려면요, 밑에 마른 나뭇가지 넣고 마른 잎 넣고 뭐 그래가지고 혹시 작은 불씨 하나라도 붙으면 확 붙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야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엄청 갖다 부어요. 제물에 물이 고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엉근하게 고이도록 물을 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와 약간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요, 자기 생각에 아, 요거는 가능성이 좀 있다 싶을 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기 고치는 게 쉬울까요? 암 고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에게는 감기가 쉬운 병일까요? 암이 쉬운 병일까요? 그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거죠. 우리 생각이에요. 감기 걸리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정도에 쉽게 안 고치시겠나. 암이 걸리면요. 아, 이건 하나님도 좀 쉽지 않을 거야.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사실이 틀림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이 잘 안 붙도록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확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이 일 이루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원도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이 밤에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서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주변 땅은 바짝 마르게 해준다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으로 알겠습니다. 잊기 어려운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날 한 번으로 부족하든지 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온 땅에 이슬이 내려서 촉촉한데 요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싶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밑바탕에 그런 생각을 깔고서 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사람의 생각에는 오히려 불이 잘 안 붙도록 그렇게 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습니다. 450명이 하루 종일 했어요. 엘리야는요, 혼자서 몇 시간이나 했나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제가 한번 반복해 볼 테니까 시간 한번 재보세요. 얼마나 걸리려나. 36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 걸렸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이거 길어봐야 30초도 안 걸리는 기도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하루 종일 450명이 옷을 찢어가며 몸을 그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겨우 한 30초 될까 말까요? 더 열정적으로 더 빠르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식간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주변에 있던 도랑의 물까지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해야 어울릴까요? 긴 기도는 아니죠. 열심히 있는 기도도 아니죠. 무슨 기도라고 이름 붙일까요? 하나님, 이 재난에 불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이 백성들 하여금 다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무슨 기도라고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백성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바알하고 아세라만 매달리는 이런 판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거든요.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간결하지만 즉각적이고 완벽한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몇십 초의 기도 때문에 그 응답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뭡니까? 3년 동안 숨어 있으며 그 이전에 많은 이적을 통하며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 달리 말하면 엘리야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었었지 여기 나온 짤막한 요 기도만의 위력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도와 한번 비교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온갖 고난과 온갖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했으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각오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개인의 욕심과 내 생각만 자꾸 늘어놓는 기도와는 너무나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가 낫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좀 철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들이 대체로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듣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에서 나를 어떻게 할 거란 생각 전혀 없어요. 그저 정성만 드리는 겁니다. 그저 내 열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비는데 누가 안 들어주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실 분이 이 기도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집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다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아 이번에 좋은 차 주실 줄 믿고 그냥 뽑아버려. 아 하나님께서 좋은 차 주실 거니까 믿고 그냥 뽑아버려. 차 뽑는 거 별로 안 어렵죠. 뭐 말만 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 뒷감당을 하는 거죠. 그거 누가 하는데요? 아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뽑아버리구나. 그럼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까?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저기 부산에선가 무대가 된 영화가 하나 있었죠. 친구. 그 영화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몇 가지 대사는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기억합니다. 야 하나님 주실 거 믿고 그냥 뽑아버려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요. 그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하나 있어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고는 지가 치르고 하나님은요 따라다니면서 그 뒷감당한 거 다 해주란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뒤치다끌이나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는 아무리 짧아도 적극적인 응답이 있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나요? 어떻게 본다면 그 시대의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엘리야 시대만큼 아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듣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다가도 나를 딱 보더니 아, 더 이상 욕을 못하겠네.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적지 않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가 정말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기도지만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제거한 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비를 내려달라고 엘리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이 다른 기도예요. 이 기도에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 이 비를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워낙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자세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냥 뭐 엎드려 생각한 기도겠죠. 몇 번이나 했죠? 7번이나 그리 했다고 그래요. 자, 이건 무슨 기도인가요? 엘리야가 7번이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안 오려던 비가 온 건가요? 근데 우리는 엘리야가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 다음에 42절에 가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비가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리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확실한 게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3년 동안 안 오던 비가 왔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억지로라도 매달리면 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드물지만 이런 예가 있는 듯해요. 이런 기도가 아주 드뭅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죽을 거다고요. 근데 다윗이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다윗의 생각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겠다고 하셨지만 치지 말고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까? 결국 데려가십니까?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일단 안 들어주셨어요. 왜요? 그 아이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걸 붙들고 늘어져서 매달리면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그런 일 잘 없습니다. 바울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어요. 바울아, 됐다. 그 문제 갖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서도 좀 생각 있고 엄한 아버지는요, 아이가 아무리 울고 불고 졸라도요, 이거는 해주는 것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끝까지 안 해줘요. 끝까지 안 해줍니다. 아니, 저도 그런데요, 제가 자랑했잖아요. 집안에서 세 여자와 싸워서 이긴 남자, 요 흔하지 않습니다. 왜 세 여자입니까? 누구누구요? 딸, 약이 오르더라도 좀 얘기하세요. 딸, 아니 먼저 하시라고요. 따라 하는 게 말고, 세 여자, 딸, 부인, 엄마, 이 세 여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긴 남자 계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신앙으로 바르게 살려면 이거는 이겨야 된다고 버티가지고 이겨낸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도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저놈이 하도 졸라대니까 그럼 막 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택도 없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지만 그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해 주십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것, 구원하는 것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요. 누가 구해달라 했습니까?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과 동역하는 참으로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하실 때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사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전 능력 없습니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졌다면 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단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서 응답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덜렁덜렁 들어주시고 이렇게 착착착 돼간다. 많이 철없는 사람입니다. 거지가 밥을 많이 얻어와가지고요, 옆에 있는 밥을 적게 온, 밥을 잘 못 얻어온 거지한테, 야, 내가 밥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얻어오는 건지 알아? 하고 자랑하는데, 그걸 밥을 이 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가소롭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럼 거지가 밥을 많이 얻는 비결이 있어서 밥을 많이 얻어온 거예요. 준 사람이 불쌍해서 준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야, 니보다는 내가 능력이 더 있다. 그게 무슨 능력이겠어요? 밥 준 사람, 적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참 가소로운 짓거리를 저희들끼리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철없는, 참 능력 있는 거지 같은 그런 자랑하고 그런 자부심 갖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비 온다는 걸 알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참 잘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속에, 아,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복된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욕심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생각을 해보면 도중에 기도가 바뀌는 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요, 하나님 제발 나도 장학금 좀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문득 너 그 장학금 받아가 뭐 할래? 그랬더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요, 저도 장학금 받으면 이거 갖고 아이들 많이 갖고 있는 뭡니까? 아이패드도 하나 사고 휴대폰도 하나 사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등록금도 못 내는 친구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장학금 받아서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거 사야 되겠느냐, 아니면요, 이 장학금이 등록 못하고 있는 저 친구에게 가서 저 친구가 등록을 하고 대학을 제대로 다닌 게 옳겠느냐, 이 생각이 문득 들다 보니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친구에게 장학금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 욕심, 내 생각 여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기도 한 방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그 기도 한 방에 그냥 안 오던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편에 가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났습니다. 엘리야가 또 놀래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엎어져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제 그만 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이소. 그런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셨나요? 아니, 앞에서 했던 그 기도를 보면 너무나 위대한 기도, 너무나 멋진 기도를 하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 여기도 도망 나와서, 하나님 그만 날 죽여주이소. 나 그만 좀 데려가이소. 이런 철딱선이 없는 기도를 하네요. 이러니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용감하게 정말 멋지게 살던 그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이건 참 철딱선이 없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멋진 기도도 하고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이런 기도도 하네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요. 어떤 의미에서요? 참 반항이기도 한데 이런 기도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두들겨 패스요. 쫓아냈어요. 그의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달래고 격려해서 사명을 마무리하게 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정말 평소에요 멋진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는데도 어느 순간에 퍽 넘어지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별딴 사람인 줄 알고 똑같은데요. 엘리야 보세요. 별다른 사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정말 저 별거 아니란 거 아시죠? 이제 그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덜렁 들어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해답을 주셔요.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적도 있더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지 않으신 건지요. 듣고 더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셨는지 이건 생각을 좀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죠? 중요합니다. 달라고 졸라졸라 되는 사람에게 준다. 그런데 너희가 구하지도 않은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보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야야 그 기도는 못 들어주겠다.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니요. 그래서 혹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멋진 기도를 하던 그 엘리야가 세상에 이런 기도도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그만 나 좀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피곤하신 가운데서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처럼요 멋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살펴보면 우리 믿음이 엘리야만 하지 못하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부족하다면 때로는요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아직은 철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싶으면요 철 없는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길 만큼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들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좀
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요.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만큼 그런 험한 시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비난을 많이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려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 우리 불신자들 사이에서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많은 희생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들으실 때는 정말 기도 잘 들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혹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